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어제 우크라이나에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을 가해 적어도 11명이 숨지고 건물 수십 채가 파괴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날 11개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으로 이들 사망자 외에 11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 59발 중 47발을 요격하고 이란산 샤히드 136 드론 17기를 격추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육군사령부는 우크라이나군이 24시간 동안 여러 장소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했으며 러시아군의 지휘통제소들과 병영 한 곳, 포병 주둔지 두 곳과 탄약고 한 곳을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또다시 강력한 폭발이 발생했다고 현장에 파견돼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감시단이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에 이어 영국과 폴란드, 핀란드 등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탱크 등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렉스 초크 영국 국방장관은 26일 챌린저2 탱크 14대가 오는 3월 말 우크라이나에 도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챌린저2 탱크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폴란드는 독일이 레오파드2 탱크 재수출을 승인함에 따라 14대 레오파드2 전차를 보내기 위한 수출 승인 요청서를 독일에 제출했습니다. 미코 사볼라 핀란드 국방장관도 레오파드2 지원에 합류하겠다면서 다만 핀란드는 아직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 아닌 만큼 자국 방어를 위해 기여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노르웨이와 스페인 정부가 레오파드2 제공을 고려 중이며 우크라이나에 장갑차 등을 제공해온 프랑스는 자국산 르클레르 탱크 지원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지원하기로 한 서방국들의 결정에 대해 분쟁에 직접적 개입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서방국들의 모든 행동은 분쟁에 직접적인 개입으로 여겨진다며 이 같은 개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탱크 등 무기체계 지원이 적대 행위에 대한 개입은 아니라는 미국 등 서방국들의 주장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이 같은 반응은 지난 25일 미국과 독일이 전차 지원을 발표한 뒤 처음 나온 것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26일 우크라이나가 서방국들이 지원한 무기들을 일부 원자력발전소 안에 보관하고 있다는 러시아 측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IAEA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주 초 우크라이나 원전 내 몇몇 장소에 군사장비가 보관돼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며 하지만 어떠한 핵시설에도 핵 안전과 보안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팀원들에 의해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외정보국은 지난 23일 미국이 지원한 고속기동 포병 로켓체계 하이마스와 방공체계 등을 우크라이나가 북서부 리우네 원전에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IAEA는 원전용 장비와 공급품들이 정기적으로 원전에 보내지고 있으며 리우네 원전의 IAEA 팀들이 최근 발전소 터빈 날개 한 개에 대한 교체분이 배송된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AEA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원전 인근에 폭격이 잇따르면서 방사능 안전 우려가 커지자 자포리자와 리우네, 남우크라이나 등 원전 다섯 곳에 IAEA 전문 인력을 배치해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가 어제 지난 1992년까지 운용됐던 태평양 괌기지를 30여 년 만에 재가동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날 재가동된 괌의 해병대 기지 캠프 블레이즈는 70년 만에 처음 새로 건설된 해병대 기지로 미일 동맹의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지는 미 해병대가 2차 세계대전 직후 건설에 사용하다 지난 1992년 11월 폐쇄했습니다. 이후 지난 2012년 미일 양국 정부 간 상호협정에서 오키나와에서 괌으로 해병대를 이전하는 틀을 마련한 방위정책 검토 구상에 따라 재가동이 결정됐다고 인태사령부는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 버거 미 해병대 사령관은 지속적인 전진 배치는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와 안정의 핵심이라면서 캠프 블레이즈 해병대 기지는 그것의 중요한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일본 정부와의 불가분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괌 북쪽 구원에 위치한 캠프 블레이즈 건설에는 일본 정부의 자금이 일부 투입됐으며 미 국방부가 2022년 국방전략 비전을 실현함에 따라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맡게 된다고 인태사령부는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7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들이 31일 서울에서 회담을 갖고 대북정책 공조, 미국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등 다양한 동맹 현안들을 논의합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 군사조직 바그너 그룹을 국제범죄 조직으로 지목하고 현행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다자간 군축협의체인 유엔 군축회의에서 주요 회원국들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비판하며 추가 도발을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함경북도 북부와 황해도는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9도에서 영하 11도, 낮 최고는 영하 18도에서 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이 오는 31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는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회담에서 대북정책 공조, 미국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등 다양한 동맹 현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장관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며 양측은 회담 결과물을 공동 보도 자료 등 어떤 형식으로 정리할지 조율 중입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번 방한에서 다음 달 진행되는 미한 확장 억제 수단 운영 연습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확장 억제 수단 운영 연습은 북한의 핵 선제 사용 시나리오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도 미국 국방장관이 다음 주 한국과 필리핀 방문해서 영내 방어 공약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여전히 확고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오는 29일 한국과 필리핀 방문에 나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26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오스틴 장관이 순방 중 양국 정부와 군 고위 지도자들과 만나 영내 안정을 증진하고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순방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수호한다는 공동 비전을 지원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 협력한다는 미국의 깊은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스틴 장관이 이번 순방에서 영내에 대한 우리의 방어 공약을 강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Again, our commitment to South Korea remains rock solid, and he's looking forward to meeting with his counterparts there.
싱 부대변인은 이어 한국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이 여전히 확고하다며 오스틴 장관이 한국 당국자들과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오스틴 장관 방한 시 구체적인 의제와 윤석열 대통령 면담 여부 등 세부 일정에 대해선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이날 북한과 러시아 용병업체 바그너 간 무기 거래에 대한 질문에는 바그너가 북한으로부터 성공적으로 무기를 조달하고 있다고 확인하며 이는 러시아가 더욱더 고립되고 있으며 무기고가 매우 빠르게 바닥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Well, we've seen the Wagner Group try and procure and be successful at procuring weapons from North Korea.
싱 부대변인은 이어 러시아가 무기 조달을 위해 북한과 러시아에 의존하는 상황을 거론하며 이런 나라들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구축된 뛰어난 동맹으로부터 이미 고립됐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사거리 1,000km 이상인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 등 동아시아에 배치할 계획을 보류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고 국방부는 일본에 사거리 500km를 넘는 역량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해당 언론의 추측은 부정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So I've seen the reporting, you know, the department has no plans to deploy capabilities to Japan with a range beyond 500 kilometers.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24일 복수의 미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주일 미군 배치를 보류할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의 반격 능력 도입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면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억제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싱 부대변인은 내부 논의에 대해 추가 언급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이 여전히 확고하다는 점을 대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외교 국방장관 2 플러스 2 회의를 언급하며 우리는 항상 영내에서 우리의 안보 역량을 계속 현대화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싱 부대변인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 군사조직 바그너 그룹을 국제범죄조직으로 지목하고 현행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백악관이 북한과 바그너 간 무기 거래에 물증을 제시하며 추가 제재를 예고한 지 엿새 만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바그너 그룹을 제재기관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26일 보도자료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전쟁 역량을 약화하기 위해 개인 8명과 기관 16곳, 항공기 4대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한다며 바그너 그룹을 포함해 바그너 그룹과 관련된 인물과 회사 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이미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바그너 그룹은 이날 조치에 따라 국제 범죄 조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날 제재 명단에는 바그너 그룹의 통신 장비 등을 제공한 중국 업체도 포함됐습니다. 재무부는 베이징에 본사를 둔 창사테니 우주과학기술연구소와 창사테니가 룩셈부르크에 둔 자회사를 제재한다며 이 회사가 러시아 기업인 테라테크에 우크라이나를 촬영한 위성 영상 레이더 자료를 제공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 밖에 바그너 그룹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활동하며 민간인에 대한 처형과 성범죄, 자의적 구금, 고문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바그너 그룹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운영 중인 업체와 관계자 등도 대거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아울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과 말리 등지에서 바그너 그룹의 항공 서비스를 제공한 아랍에미리트의 크라톨 에비에이션도 전격 제재했습니다. 이날 국무부도 바그너 그룹과 연계된 5개의 기관, 개인 1명과 더불어 러시아 군과 관련된 개인과 기관을 대거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20일 북한과 바그너 그룹의 무기 거래 정황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바그너 그룹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했듯이 북한은 작년 말 바그너가 사용할 보병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위성사진은 11월 18일 각각 기차가 러시아를 출발하는 모습과 북한에 도착하는 모습을 촬영한 흑백사진 두 장입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에 대해 다섯 양으로 된 기차가 11월 18일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여준다며 북한은 다음 날인 11월 19일 이 열차 차량에 컨테이너를 적재했으며 이 열차는 러시아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22일 북한이 바그너 그룹이 사용할 1차 무기 인도를 완료했으며 바그너 그룹 측이 북한에 무기 대금을 지불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과 바그너 그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는데 이날 백악관이 1차 무기 인도 당시 상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위성사진을 공개한 것입니다. 다만 재무부와 국무부는 26일 바그너 그룹을 제재하면서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이유로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별도로 북한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인지는 현재로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기 거래는 예상됐던 일이라고 미국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적인 문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러 무기 거래 같은 불법 거래에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북한이 러시아 바그너 그룹의 무기를 전달하는 정황에 포착된 위성사진을 백악관이 최근 공개한 것과 관련해 25일 VOA에 같은 생각을 가진 독재 정권들이 서로와 그들의 잔혹성을 지원할 것이라는 점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바그너 그룹과 같이 러시아를 대리하는 자들과 거래하는 것은 예상되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시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유형의 불법 거래를 촉진하는 악성 네트워크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시하고 최근 재무부가 바그너 그룹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지정함에 따라 가용해진 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리시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적인 문제라며 우리는 모두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20일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 회사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전달하는 정황을 포착한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몇 주 동안 우리는 북한 관리들이 바그너에 무기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거짓으로 부인하는 것을 봤다며 그러나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했듯이 북한은 작년 말 바그너가 사용할 보병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12월 20일 북한이 바그너 그룹이 사용할 1차 무기 인도를 완료했으며 바그너 그룹 측이 북한에 무기 대금을 지불했다고 밝혔지만 북한과 바그너 측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재무부는 26일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는 심각한 범죄 행위에 관여하고 있다며 바그너 그룹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 외교장관이 다음 달 초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미 국무부가 한국과의 밀접한 관계와 공조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 무기를 공급받은 것으로 파악된 러시아 바그너 그룹에 대한 추가 제재와 관련해선 위협적 행동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거듭 강조하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접촉 의지를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의 방미 관련 질문에 한국 정부가 발표할 사안이라며 현재로선 회담과 관련해 밝힐 내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며 블링컨 장관은 박 장관과 여러 차례 양자와 다자 환경에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I of course would let our Republic of Korea partners speak to their own travel. I don't have any meetings or.
이어 물론 우리는 추후 회담 기회를 고대한다며 그러나 구체적으로 밝힐 내용은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은 박진 한국 외교장관이 다음 달 초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미한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회담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상반기 미국 방문과 더불어 외교와 안보, 경제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박진 장관의 방미에 대한 BOE의 추가 이메일 질의에도 현 시점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날 미국 정부가 제재한 바그너 그룹과 관련해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We have clearly seen that the Wagner group when they operate in a country.
파텔 부대변인은 우리는 바그너 그룹이 특정 국가에서 활동할 때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을 봤다며 특정 국가뿐 아니라 더 넓게는 영내 안정에 위협이 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 이유에서 미국은 오늘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계속해서 조치를 취하고 상황을 평가하면서 바그너 그룹의 책임을 묻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바그너 그룹을 국제범죄조직으로 지정하고 관련 인물과 기관을 제재했습니다. 현재 미국 외에 호주와 캐나다, 일본, 영국 그리고 유럽연합이 바그너 그룹을 독자 제재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영공에서 작전 중인 북한 무인기를 무력화하기 위한 한국군의 행동이 자의적 조치였다는 데 동의한다고 로버트 에이브람스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그 무엇도 자유권을 막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을 자위권 차원으로 해석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26일 북한 무인기 침범과 관련한 유엔군 사령부 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묻는 FOA의 서면 질의에 이는 한국 영공에서 작전 중인 북한 무인기를 무력화하기 위한 한국군의 행동은 자위적 조치였고 정전협정 교전 규칙에도 부합했다고 말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면서 나는 이것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 대장 출신으로 2018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엔군 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임한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정전협정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정전협정이 적대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전협정은 빠르게 대규모 적대행위로 격화될 수 있는 사고와 오해, 잠재적 오판을 막기 위해 양측 무장병력의 분리를 보장하는 명확하고 간결한 언어로 그렇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 체결 이후 70년 동안 수많은 위반 행위가 있었지만 정전협정은 적대행위 재발을 막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26일 지난달 북한 무인기가 남한 영공을 침범하고 한국에 이에 맞대응해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유엔사 특별조사반은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 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면서도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엔사는 이날 발표한 영문조사 결과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정전협정 위반을 자행했다고 명시한 반면 한국 대응에 대해선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표현하는 등 수위에서 차이를 뒀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면서 그러나 한국군이 분사분계선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양측 모두 위반이라고 유엔사가 결정했다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VOA에 전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어 그럼에도 그 무엇도 자위권을 막지 못한다면서 내가 전에도 말했듯이 한국은 드론 침투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보고 있듯이 드론 침입이 다음 날에는 드론 공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브리스벤의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전협정 위반 여부로 볼 게 아니라 억지력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armistice is pretty straightforward. You don't violate other people's territory with your weapons or military systems.
벤의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그런 행동을 중단하도록 어떻게 설득한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이 하는 행동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미래에 북한의 그런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양측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이 잘못됐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정전협정을 항상 위반해왔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접근은 억지력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은 국제질서에 입각한 규칙을 준수해온 반면 북한은 그렇지 않으며 정전협정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objectivity of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and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and you know because
엑셀 선임연구원은 또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That could be looked at as retaliation and not in keeping with the rules of self-defense or the armistice.
한국이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보낸 것은 보복으로 보일 수 있고 적절한 자위 조치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추가 적대행위를 막기 위해 북한 무인기 발진기지를 공격하는 것이 자위적인 대응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다자간 군축협의체인 UN 군축회의에서 주요 회원국들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비판하며 추가 도발을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외부 세력의 적대 행위가 중단되지 않는 한 핵 무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26일 속회된 군축회의 본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회원국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오가사와라 이치로 군축대사는 최근 전례 없는 빈도와 기술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사용에 관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언사 등 가속화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 국제사회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PRK's accelerated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오가사와라 대사는 이어 일본은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를 준수하고 조속히 핵확산 금지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 협정 전면 준수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일본은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도 북한의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한다며 이는 영내 안정에 위협을 제기하고 다자적인 핵 비확산 체제의 회복력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aly condemns the multiple ballistic missile launches by the DPRK.
이탈리아는 이어 북한이 추가 도발을 삼가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대량 살상 무기 없는 번영하고 평화로우며 안전한 한반도를 확고히 지지한다면서 갈수록 정교해지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해 우려하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Netherlands is a firm proponent of a prosperous, peaceful and secure Korean peninsula.
그러면서 네덜란드는 긴장과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영내 당사국 간의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호주는 이번 군축회의가 암울한 국제 안보 환경에서 진행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핵 위협, 이란의 비확산 의무 이행 거부,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과 함께 북한 핵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도발적으로 위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튀르키예 대표도 이날 이례적으로 북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터키, 튀르키예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위반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이날 끝에서 세 번째로 발언한 북한은 자신들에 대한 다른 회원국들의 비판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Mr. President, let me turn to the charges against DPRK and the statement made by previous speakers. I think this is not the first time that I'm responding to those highly politicized accusations.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는 북한은 건국 이래 미국의 끊임없는 핵무기 위협을 받아왔으며 이것이 자신들을 세계에서 마지막 핵보유국이 되도록 했다면서 우리의 핵무기는 억제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근래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이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영내 일부 세력의 위험한 무력 증강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미국과 일본,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선 각종 핵타격 수단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전개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극대화하며 미한일 군사협력을 전면적인 수준으로 추진하는 한편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새로운 군사진영을 구축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자신을 주적으로 지목하며 전쟁 준비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른바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위험한 무기 증강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일본을 향해선 반경 역량 보유와 국방비 증액을 명시한 새 국가안보 전략을 거론하며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심각한 안보 위기를 조장하는 군사화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대성 대사는 그러면서 우리를 겨냥한 핵무기가 존재하고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반북한 캠페인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핵무력 건설의 여정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포함해 65개 회원국의 제네바 군축회의는 1979년 설립된 세계 유일의 다자군축협상포럼으로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 등의 군축과 국제안보, 신뢰구축 등의 문제를 논의합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중국의 기업과 개인들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는 품목을 북한에 계속 수출하고 있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중국 정부는 핵과 미사일 관련 품목 이전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기업과 개인들은 특히 이란과 북한에 관련 물품을 계속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중국 핵미사일 확산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2019년 미 국무부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기업들이 2018년 이란과 북한, 시리아, 파키스탄 등지에 미사일 프로그램 통제 품목을 계속 공급했다며 미국은 중국 정부의 이 같은 거래 활동을 조사하고 중단시킬 것을 요청했으나 대부분 해결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미국은 자금 세탁, 불법 금융 서비스 제공, 중국 내 사업체의 불법 조달과 같은 중국의 확산 행위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18년 미 재무부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기업과 개인들은 이란과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확산 금융활동에 관여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은 주로 중국에서 북한 금융기관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의회조사국은 최근 개진한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와 고위급 외교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과 열병식은 북한이 영내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피하고자 설계된 핵전투 역량을 계속 구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접근법은 북한의 억지력과 강압적 외교 전략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위기와 긴장 고조 시 북한의 안정성과 통제력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며 미 의회는 북한의 이런 진전을 계기로 미국의 정책을 점검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북한이 기동성과 신뢰성, 효능, 정확성, 생존 가능성 등 특정 핵심 기능을 보유한 핵무기와 운반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이동식 무기는 고정 발사장 등에 비해 생존 가능성이 커졌다며 신뢰도와 효능, 정확성, 그리고 비행 중 기동성이 함께 작용해 북한의 제한된 물량의 무기와 발사대, 탄두의 영향을 극대화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미사일 정책의 핵심 요소는 이런 기능들을 개발, 확인, 입증하기 위한 계속되는 시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북한의 시험들은 점점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증대된 작전 훈련과 함께 북한의 영내 핵 억제 전략의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패턴임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리고 북한 주민들과도 실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 북한 주민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통일부 신년 업무 보고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한국 국민과 국제사회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 북한 주민들도 가능한 실상을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통일부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통일은 준비해야 되는 일이며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며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 인권은 북한 비핵화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라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북한 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단 출범 전까지는 통일부가 실질적으로 재단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2016년 9월 시행됐지만 이 법에 근거한 북한 인권재단은 이사진 구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연간 20억 원, 미화로 약 160만 달러 규모로 민간의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가칭 북한인권재단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는 3월엔 북한인권현황 연례보고서를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합니다. 권 장관은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민족 번영을 위한 중장기 구상으로 가칭 신통일 미래 구상을 짤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선도적 통일 미래 준비를 위한 중장기 남북관계와 국제협력 구상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담대한 구상이나 장기적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는 다른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구상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자유와 인권, 소통, 개방 등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통해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비전과 방향을 담을 방침입니다. 상반기 중 통일부 장관 직속의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발표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권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 출판물 개방 계획과 관련해 전면 개방 대신 제한적으로 공개토록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단 올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전국 10여 개 지역 통일관에서만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10년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선교사의 친형 김정삼 씨가 생사 확인조차 할 수 없는 동생에 대한 그리움을 전했습니다. 김정삼 씨는 26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억류자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해 고무적이라며 정전협정 70주년인 올해 동생과 재회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동생 김정우 선교사가 지난 2003년 10월 북한에서 체포된 지 올해로 10년째입니다.
아니, 10년이 뭐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10년은 세월이 또 지나고 나니까 금방 지나간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그 당사자를 생각을 했을 때는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쪽에는 또 지금 현재 요즘 같은 또 추운 날이고 또 그 북한에는 또 먹고 사는 이런 부분들이 또 배고프고 또 힘든 그런 과정들이 이제 매스컴으로 듣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또 정치범 수용소에는 또 힘들다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뭐 너무 힘들죠. 가슴 아프고.
억류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정부에서는 그래도 지난 이제 10년이 다 됐는데 지난에 비하면 그래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느끼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최근 설을 앞두고 통일부 관리들을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지난해엔 통일부 장관이 처음으로 김 선생님 등 일부 억류자 가족을 만났고요. 진전된 소식이 있었나요?
예, 만났습니다. 만나고 식사하고 그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온 게 뭐였냐면 외교도 하고 통일부 하고 이렇게 이제 통일부 쪽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도 연관 지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이제 그 대통령한테로 이제 세부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아마 그 국정 보고서로 올릴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죠.
그렇군요. 동생의 생사나 행방에 대해서는 들으신 게 없나요?
그런 것도 아주 모르죠. 뭐 노르우드 교화소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살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생사를 내가 확인을 해달라는데 생사 아직 그게 확인이 안 됐는데 어디 교화소에 있다 이러면 살아 있다고 증명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 말을 못 하는지도 모르죠.
네, 당국자들을 만나 구체적으로 어떤 요청을 하셨나요?
네, 10주년이 되었으니까요. 생사 확인이라든가 이제 그 송환에 대해서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때 장관님한테도 그랬어요. 다른 뭐 일반 단체라든가 일반에서도 그 일들을 하면은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일부에서 못하는 일들도 또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통일부 장관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밑에 그 실무자들한테 바로 이야기했죠.
그렇군요.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한국 국민들 사이엔 억류자 문제가 거의 잊혔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동생의 억류 10주년을 맞아서 이에 대해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제 원래 이제 한국에서는 정전협정 70주년이라 이래가지고 그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요. 혹시 70주년에 이제 그 돌아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동생 같은 경우에는 또 60살이 되는 거거든요. 나이가 10 단위로 이제 이렇게 끊어지는 부분들이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미국의 인권 특사도 또 이렇게 좀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또 유럽이라든가 또 유엔이라든가 이런 다른 주는 부분들을 통해서 그나마 제가 힘을 얻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죠. 생사도 확인 안 됨에도 불구하고.
네. 미국 국무부가 새해를 맞아 세계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 중 김국기 선교사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예, 그 내용도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 김국기 선교사님을 특별하게 또 이렇게 다루어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렇게 자꾸 해야 이제 그 부분들도 북한에서도 그냥 이렇게 제외시켜놓고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관심이 있구나.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다. 관심의 대상이 되니까 그건 너무 감사하다. 저야 뭐 뭘 해도 뭐 힘이 있겠습니까, 어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억류자들에 대해 관심을 높이기 위해선 한국이 동맹인 미국의 대사 등 고위 관리들과 억류자 가족 간의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만날 의향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 입장에서야 뭘 하여튼 힘이 되시는 분들이 연결되면은 어떻게 됐든 하여튼 힘을 실어주는 게 좋죠. 지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또 오랜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는 또 정부에서도 힘을 실어주는 부분도 이제 나타났으니까 보이니까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또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힘이 실리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제가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외교부, 통일부 또 우리 이제 뭐 정부에서도 같이 국회라든가 삼각 편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미국이라든가 유엔 같이 이렇게 또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 부분들로 통해갖고 그 정보라든가 또 생사라든가 또 석방, 송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또 일어나지 않나 저는 기대도 이제 그렇게 하고 꿈을 꾸고 있는 거죠.
네, 현재 가족의 상황은 어떤가요?
사모는 이제 장애인들 돌봄이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아들 둘이 있는데 이제 군 제대하고 와가지고 이제 그 일을 배우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조카들 보고 전면에 나서라는 말은 못하고 또 처음에 이제 많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때는 이제 북한하고 또 남한하고 이런 관계도 좀 어두운 것도 있고 많은 분들이 또 그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는 부분들이 없었고 왜 거기로 갔냐 뭐 이렇게 이제 부분들이 많이 이제 또 헐뜯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랬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낯선다기보다도 일단은 또 대응은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 이래가지고 제가 그냥 했는 거죠. 그렇다고 누가 같이 또 해주는 분도 없고 그러니까 뭐 여섯 명이라 해도 그 한국인 3명이라도 뭐 없어요. 사실은 저 혼자서 지금까지 오늘 처음 지난번에 김국기 사모님도 처음 뵈었던 거죠. 통일부 그 장관님 면담할 때.
그렇군요. 목소리를 높였다가 영유자들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죠. 본인들이 뭐 나서서 할 그게 뭐 못 되니까 지금 현재 상황. 오히려 또 그렇게 되면 북한이라는 데는 또 더 또 심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예 그럴까봐 또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가족 입장에서는 일반 나라가 아니니까.
네, 그토록 미국 정부는 한국인 억류자를 정치범으로 분류해 석방을 촉구했는데요. 미국 정부에 당부하고 싶으신 게 있나요?
아, 미국 정부에 사실은 일단 감사함을 먼저 표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미국 정부의 그 하는 일들은 너무 존경스럽지요. 지난번에 그 김학성 선교사님, 그 다음 김상덕 선교사님, 그 다음 김동철 목사님들이 세 분이 이렇게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시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미국에 억류되어 있는 그 분들을 향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큰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 사랑의 그런 에너지를 받고 싶다 하는 부분들을 또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미국에.
북한에 10년째 억류 중인 한국인 김정욱 선교사의 친형인 김정삼 씨로부터 최근 가족의 근황과 석방 노력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북한이 호흡기 질환 증가로 평양에 봉쇄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외무성으로부터 받은 외교 공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북한 당국이 호흡기 질환 확산과 관련해 닷새간의 특별 방역기간을 선포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공안에서 겨울철에 계절성 독감과 다른 호흡기 전염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외교 공관과 국제기구 대표들의 북한 국가비상방역당국에 의해 내려진 조치를 통지한다면서 요구사항들을 열거했습니다. 외무성은 25일 0시부터 29일 자정까지 5일 동안 평양에 특별 방역기간이 설정되며 이 기간은 방역상황에 따라 3일간 연장될 수 있다면서 특별 방역기간 동안 북한에 등록된 모든 외교 공관은 직원들의 외출과 대사관과 주거지 밖으로의 차량 이동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역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루 4차례 체온을 측정하고 오후 3시까지 그 결과를 전화로 평양의 우호병원으로 통보해야 하며 고열인 사람이 나타날 경우에도 즉시 우호병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평양에 사실상 봉쇄령이 내려진 것은 지난해 5월 1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생으로 전국의 모든 시와 군을 봉쇄하는 조치를 취한 이후 약 8개월 만입니다. 북한은 이번 조치의 신종 코로나와의 관련 여부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27일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해 신종 코로나와 유사한 정황이 있어 북한 내부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 당국이 취한 조치의 내용으로 미루어 신종 코로나 발생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번 봉쇄령이 일단 5일이지만 추가 3일까지 예고돼 있고 또 자발적으로 체온 검사를 하고 통보까지 하는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것으로 봐서는 코로나 환자의 개연성 혹은 대형 행사를 앞둔 코로나 환자 확산에 대한 사전 조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비상방역전을 계속 강도 높이 최대 경각심을 견지해가며라는 제목의 기사들을 게재하며 철저한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평양 봉쇄령까지 내린 것은 북한이 높은 긴장감 속에서 선제적이고 방어적으로 현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북한은 다음 달 8일 건군절을 전후해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라 방역고삐를 한층 더 죄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5월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최대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 지 90여일 만인 8월에 방역 승리를 전격 선언한 바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방역 승리 선언 이후에도 신종 코로나로 의심되는 발열자들이 지속적으로 나왔고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신종 코로나 언급 자체를 하지 못하게 통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에 코로나19 정식을 선언을 한 이후에 어떤 발열 현상이 나타나도 코로나19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겨울에 접어들면서 독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발열 환자들이 계속 증가되고 이게 이제 계속 전파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일단은 평양시를 봉쇄하라고 이제 지시가 내려갈 수가 같고요.
탈북민 출신의 김영희 남북하나재단 대외협력부장은 대형 행사가 열리기 전에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통제라고 하기엔 28 건군절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평양에 신종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모종의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봉쇄 정책을 풀면서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전환한 중국에서의 코로나 확산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영희 대외협력부장입니다.
평양은 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 평양에도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른 나라에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달고 들어와서 잠복기 있다가 어느 순간 발생을 하면서 확산돼서 평양이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가. 이들이 나가는 것을 차단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을 했어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난해 내내 유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감행했던 북한이 최근 한 달 넘게 잠잠한 데 대해 방역 상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한 달 넘게 도발을 멈춘 부분은 코로나 상황과 연계해서 볼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난 8기 6차 전원회의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게 2022년과 유사한 형태의 그런 대남을 대적 관계로 다시 규정을 하고 확인하고 계속해서 이런 도발을 하겠다라고 사실상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멈춘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의 가능성도 좀 조심스럽게 추정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무인기를 한국 영공에 침투시킨 이후 한 달 넘게 도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정확한 내부 사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평양 봉쇄 기간 연장 여부 등 추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영화와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명대사와 가슴에 담고 싶은 명장면, 주옥 같은 곡들이 흘러나오는 곳, 영화 동네.
In case I don't see ya,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
지금껏 방영된 영화의 숨겨진 뒷이야기, 그리고 폭소와 감동.
And you'll have a family in your heart forever. All my love to you, puppet. You're going to be all right. Bye-bye. In a restless world.
전문가들의 감상평과 관객들의 솔직담백한 소감을 전해드립니다. 들리는 영화관 영화 동네 매주 토요일 밤 그리고 일요일과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고 오전부터 밤까지 함경남도 동해안 그리고 오후부터는 평안북도와 함경도 북부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8도에서 영하 9도, 낮 최고는 영하 14도에서 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 앞바다에서는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양은 맑고 최저 16도, 최고는 영하 4도가 되겠습니다. 남포 맑고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3도. 신우주는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4도입니다. 강계는 구름 많고 최저 영하 23도, 최고 영하 9도. 해주 구름 많고 최저 영하 12도, 최고 영하 2도. 개성 구름 많고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3도입니다. 함흥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1도입니다. 장진 구름 많고 최저 영하 26도, 최고 영하 12도. 해산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29도, 최고 영하 11도입니다. 원산은 맑고 최저 영하 12도, 최고 영하 1도. 청진 구름 많고 최저 영하 15도, 최고 영하 4도입니다. 선봉은 구름 많고 최저 영하 16도, 최고 영하 7도. 삼지연 구름 많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28도, 최고는 영하 18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 전 해상 흐리고 또는 구름이 많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1 내지 2미터로 일고 먼 바다는 오전에 2 내지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후도 역시 1.5 내지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2미터, 먼 바다는 1 내지 2.5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어제 우크라이나에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을 가해 적어도 11명이 숨지고 건물 수십 채가 파괴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날 11개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으로 사망자 외에 11명이 다쳤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 59발 중 47발을 요격했고 이란산 샤이드 136 드론 17기를 격추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육군사령부는 우크라군이 24시간 동안 여러 장소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했으며 러시아군의 지휘통제소들과 병영한 곳, 포병주둔지 두 곳과 탄약고 한 곳을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또다시 강력한 폭발이 발생했다고 현장에 파견돼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감시단이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영상연설에서 복구팀이 현장에서 작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어제 러시아의 민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지정하고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러시아의 전쟁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십 명의 개인과 단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에 이어 영국과 폴란드, 핀란드 등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탱크 등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렉스 초크 영국 국방장관은 26일 챌린저2 탱크 14대가 오는 3월 말 우크라이나에 도착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챌린저2 탱크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폴란드는 독일이 레오파드2 탱크 재수출을 승인함에 따라 14대의 레오파드2 전차를 보내기 위한 수출 승인 요청서를 독일에 제출했습니다. 니코 사볼라 핀란드 국방장관도 레오파드2 지원에 합류하겠다면서 다만 핀란드는 아직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 아닌 만큼 자국 방어를 위해 기여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노르웨이와 스페인 정부가 레오파드2 제공을 고려 중이며 우크라이나에 장갑차 등을 제공해온 프랑스는 자국산 르클레르 탱크 지원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지원하기로 한 서방국들의 결정에 대해 분쟁의 직접적 개입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서방국들의 모든 행동은 분쟁의 직접적 개입으로 여겨진다며 이 같은 개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탱크 등 무기체계 지원이 적대 행위에 대한 개입은 아니라는 미국 등 서방국들의 주장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이 같은 반응은 지난 25일 미국과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각각 M1 에이브럼스와 레오파드2 탱크 지원을 발표한 뒤에 처음 나온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탱크들은 러시아의 공격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개방된 지형에서 작전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26일 우크라이나가 서방국들이 지원한 무기들을 일부 원자력발전소 안에 보관하고 있다는 러시아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IAEA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주 초 우크라이나 원전 내 몇몇 장소에 군사장비가 보관돼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며 하지만 어떠한 핵시설에도 핵 안전과 보안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팀원들에 의해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외정보국은 지난 23일 미국이 지원한 고속기동 포병 로켓체계 하이마스와 방공체계 등을 우크라이나가 북서부 리우네 원전에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AEA는 원전용 장비와 공급품들이 정기적으로 원전에 보내지고 있으며 리우네 원전의 IAEA팀이 최근 발전소 터빈 날개 한 기에 대한 교체분이 배송됐던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AEA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원전 인근에 폭격이 잇따르면서 방사능 안전 우려가 커지자 자포리자와 리우네, 남우크라이나 등 원전 다섯 곳에 IAEA 전문 인력을 배치해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가 어제 지난 1992년까지 운영했던 태평양 괌기지를 30년 만에 재가동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날 다시 가동된 괌의 해병대 기지인 캠프 블레이즈는 70년 만에 처음 새로 건설된 해병대 기지로 미일 동맹의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지는 미 해병대가 2차 세계대전 직후 건설에 사용하다 지난 1992년 11월 폐쇄했었습니다. 이후 지난 2012년 미일 양국 정부 간 상호협정에서 오키나와에서 괌으로 해병대 기지를 이전하는 틀을 마련한 방위정책 검토 구상에 따라 재가동이 결정됐다고 인태사령부는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 버거 미 해병대 사령관은 지속적인 전진 배치는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와 안정의 핵심이라면서 캠프 블레이즈 해병대 기지는 그것의 중요한 부분이고 무엇보다 일본 정부와의 불가분한 관계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괌 북쪽에 위치한 캠프 블레이즈 건설에는 일본 정부의 자금이 일부 투입됐으며 미 국방부가 국방전략 비전을 실현함에 따라 전략 요충지 역할을 맡게 됐다고 인태사령부는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575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